오늘 여성성가대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해주실 정진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MIT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친 후에 포항공대, 한동대, 토론토대 방문 교수를 거쳐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 연변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으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뛰어난 재료공학 학자이기도 하시지만 그 아바 예수는 평신도였다,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 또 떡의 전쟁 등의 작품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띵동의 박부장입니다라는 소설을 내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고쳐 세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였고 햇사람 왕들과 애굽 사람들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신약 성경 79쪽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일 축구가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래도 100주년 기념교회인데요. 성숙한 성도님들이실 텐데 그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탁드린 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 그런 소식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남이 이렇게 물에 잠길 수 있는가 그런 놀라기도 했고요. 또올 3월에는 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일본의 그 지진, 그 해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저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존재의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존재의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연평도에 그 북한에서 폭격을 했다고 뉴스에 들었는데, 우리 민족은 여전히 그 원수된 그런 마음으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분단의 아픔을 지닌 그런 민족입니다. 북한을 둘러보면 여전히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존재의 이유를 알기는커녕 저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존재하는 것이 고통인 그런 우리 동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의 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선을 넘어서 지금도 고통받는 그런 수많은 탈북자들이 건너오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벌어졌을까? 우리 민족은 사실 지난 세기에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민족이죠. 평양 대부흥의 그런 감격이 이 한반도를 휩쓸었고,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까지 불리웠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1938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본의 신사 참배 앞에 무릎을 꿇고 배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 깊은 어두움이 깔리지 않았는가. 전쟁이 터지고 기근과 분단의 그 아픔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분열과 죽음,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우상 숭배를 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분열의 영, 분열의 문제는 비단 남과 북의 분열로 그치지 않죠. 우리 한국 사회 깊은 곳곳에 드리워져 있는 이 보수와 진보의 나뉨,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그 나뉨,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그런 많은 분열의 영들이 우리를 여전히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래전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죠. 수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고 산당을 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사후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도 드문드문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이 있었던 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나님 속에서 지금 우리로 이렇게 견주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평양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평양에 이제 그 당시 큰 나라 아수르의 그 다메섹에 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옵니다. 장기간 이 전쟁이 지속되자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큰 기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나 하면 그 열왕기하 6장 말미에 보면 두 여인이 서로 대화하는데 오늘은 너희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먹자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을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996년, 97년 북한이 대기근에 휩싸였을 때 실제로 자신의 아이를 삶아먹었다는 그런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두만강을 건너 저희 귀에 들려오곤 했었죠. 이미 그것은 출애굽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 사람의 문둥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 앞에 찾아와서 깜짝 놀랄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서 곡식값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왕 옆에 앉아있던 한 장관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 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장관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네가 그 장면을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과연 그 장관은 그 다음날 곡식을 구하러 몰려나가는 수많은 군중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죠. 성경은 믿음 없는 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가운데 성문어귀에 네 사람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이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있어도 우리는 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성 안에 들어간들 평상시에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들이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리 만무하니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 적군 아람 진영에 한번 달려가 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혹시 우리가 살 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그 귀에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 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고 거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이 문둥이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냥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우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97년 그 무렵에 북에서 건너온 우리 탈북이즘 그분들에게 쌀밥, 밥상을 차려드렸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우느라고 이걸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두고 온 아이들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금은보화 옷을 입어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욕심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그 보화들을 감추기 시작해. 나중에 자기 혼자 이제 찾았으려고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특한 문둥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행동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구나. 저 성 중에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있는데 나만 배부르고 나만 이 금은 보화를 걸치고 숨겨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해가 뜰 때까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새벽을 가르며 그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죠. 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우리는 다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을 좀 이겨보려고, 그 죽음의 허물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종교 철학도 만들기도 하고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향락에 빠지고 그 허무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도 하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네 사람의 문둥이들처럼 우리 인생을 겹겹이 싸고 있는 이 죽음, 이 사망이라는 그 그물망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그렇게 갇혀서 살아갑니다. 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 죄된 몸에 걸려 넘어집니다. 절망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곧 쳐들어올 이 아람 군대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오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문둥이 거지의 그 실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동일한 오늘의 그 주인공 네 사람의 문둥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둥이 거지와 같은 실존이라는 것이죠. 온갖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문둥이 거지, 이것이 우리들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실존적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경상도 분들이 돼서 어려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문둥이 가시나야 뭐 문둥이 저는 이 호칭이 놀라운 성경적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종종 확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문둥이 머스마야 한번 좀 실습 좀 해보시죠. 옆 사람들 쳐다보시면서 이 문둥이 가시나요 한번 좀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비로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이 거지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자인 것을 알아야 의원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저도 서른 살에 예수 믿기 전까지 참 착하다는 말, 의롭다는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더 힘든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자꾸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죄라는 나무가 자라선 맨 마지막에 열리는 죄의 결과물, 열매들이죠. 이 도덕적인 죄보다 우리가 만일 도덕적인 죄, 어떤 윤리적인 죄가 있으면 마땅히 회개해야 되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소위 주권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종치 않는 그 죄, 그것이 더 뿌리, 본질적인 뿌리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뻔히 알면서도 네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단의 말을 더 믿고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그 사단의 수화가 된 것이죠. 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처음 천국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가득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 낮아진 마음, 회개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자유함이 없는 존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인생의 그 참 자유를 얻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갑자기 거지 문둥이였던 우리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왕자여 공주로 위상 변화를 시키시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위상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지금 유대인과 모슬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친근한 아빠가 되십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짓밟고 넘어가야 했던 이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로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법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은 죄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종교 철학들은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머리채를 쥐고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못 박힌 손,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뻗치시면서 이제 그만 내 손을 잡아라. 이제 내 신부가 되어다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뭡니까? 남자의 프로포즈 받는 그 순간 아니에요? 이 프로포즈에는 중간에 대답은 없습니다. 예스냐 노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한 여자의 인생이 50년, 60년이 결정나요. 그러나 이 영적인 프로포즈, 예수님의 이 뻗치시는 손,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이 손을 잡는 것은 영원을 결정짓는 그런 프로포즈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나라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 결국 그 패스포트에 비자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자 도장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찍혀진 붉은색 도장이에요. 그 비자 도장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지금 저는 여기 혹시 모태 신앙들 많이 계시리라 믿는데 저는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 거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세관에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 세관원들이 여권 검사하잖아요. 그 여권에 비자 도장이 찍혀있어야 들어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찍힌 이 도장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패스포트에 지금 그 예수의 붉은 피로 찍혀진 그 비자 도장, 천국 비자가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는 이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 손을 뻗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너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초가 우리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는데 얼마나 정말 잔인하게 고통당하세요. 온몸으로 그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 가시면류관, 채찍질. 왜냐하면 우리들의 온몸이 흉기거든요. 머릿속으로 온갖 악한 생각들, 괴괴를 꾸며내고 이 손으로 받아서는 안 될 뇌물을 받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정말 사랑하라고 주신 이 가슴으로 사람들을 밀쳐내고 상처주고 등에서 온갖 괴괴를 꾸미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온몸이 흉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흉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으셨던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에 그런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태어났는데 비로소 그때 이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군사로 자라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 군사가 되면 이제는 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거저 아무 목적 없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한 34년 전에 참 허무 가운데 방황하던 그 시절의 모습이에요. 이 고딩에서 이제 대학으로 올라가던 그 시절인데 참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게 이상의 이 오감도라는 시에 나오는 13명의 그 아이들처럼 그냥 그 허무하게 달려갔습니다. 세상의 그런 그 생각, 그 거기서 정말 무엇인가 자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지만 그 목표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것이 입학하고 나서 참 걸어 올라가는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걸었던 이 현수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고 야 누군가 참 멋있는 말했다 기가 막힌 말했다 생각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대학 캠퍼스 교실 안에서도 진리는 가르쳐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술 마시면서 방황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엄청난 이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겪던 가운데 미국 코스타에 참석했고 그 해에 이제 참석하신 많은 이제 강사님들 가운데 우리 또 이제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 또 김진경 총장님 이런 분들 만나고 이제 연변과기대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가 지어지던 그 당시 이제 모습들 저는 이게 이제 첫 해 겨울에 제 아내와 이제 학교 뒤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인데 어떻게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던 학교가 참 10여 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로 변했고요. 수많은 우리 조선족 그 한족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중국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캠퍼스가 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시체들을 태우던 그 화장터였는데 화장터가 교직원 예배 채플이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한 10년을 우리 조선족 우리 그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셨는데 또 이제 그 후에 평양과학위대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민족성교에 대한 그런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달려갔습니다. 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제 스룹바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갔어요. 이건 사람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갔더니 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그 피가 뿌려진 곳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참 이 토마스 코드, 스룹바벨 코드를 통해서 성전 회복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마침내 그 개교를 하게 하셨고, 개교식 이후에 이제 제 아내랑 그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제 향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민족 선교의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그 길이 이제 당분간 이곳을 돌아올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창에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시민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이 연변가기대 평양가기대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저의 그 민족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사명을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민 복음을 위해서 땅끝을 향해서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제 간증은 뭐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이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죠. 비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get. 우리는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물질, 이 소유 가치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지,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 가치를 얼마든지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비겟이라는 동사입니다. 비겟. 이게 생명을 낳다, 생산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생명을 낳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비겟이라는 동사야말로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 주셨던 이 명령이 소위 생육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복이라는 것이 이 그 원어의 의미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을 이 온 땅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이 생육 명령을 주셨는데, 사실 이 명령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종교들이 있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근데 그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만 유독 특히 이제 좀 잘 사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이 정통 유대인들 너무나 아이들 많이 낳고, 모슬렘은 뭐 일부 다쳐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여튼 엄청 낳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순종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들이나 우리 정말 어느 곳에 가서 할 때도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이 전통 유대인들의 그 자녀를 낳고 이들이 그걸 키우는 모습을 보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이들을 잘 키우는지, 소위 이들이 13살이 되면 이제 바미츠바라고 성인식을 하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세계 정치 경제에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보면, 이 그들의 이 토라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13살 정도가 되면 이미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칠 수 있는. 누가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논쟁하는 모습이, 야, 우리는 역시 예수님이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정상적인 유대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받은 그런 소년이라면 12살, 13살 되면 그 정도 실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과 우리 지금 주일학교나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생명의 신비, 우리 태 속에 있는 생명의 신비들이, 우리 한국이 그 낙태 막 그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뱃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는 이제 재료공학, 뭐 기계공학을 가르치는 이제 과학자로서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 별의별 지금 첨단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뭐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 수천만 불의 버짓을 가지고 만들어진 로봇하고 우리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한평생 이룰 수 있는 어떤 누구도 가장 위대한 일은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들이 그렇게 덧없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무생물적인 온 우주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밸류가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감추어진 이 밸류가 뭐 수천만 불, 수억 불의 버짓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그 밸류를,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제 새 생명을 저희 가정에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정말 거의 10년 터울로 하나씩 주셔가지고 이제 20년째 지금 아이를,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새 아이가 다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중학교, 유치원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졸업생들 사회에 내보낼 때 다른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셋이다. 기본이 셋이다. 우리가 둘이 만나 둘만 나오면 이건 본전치기인데 좀 남기는 장사를 하라고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셋 아시죠? 미래에셋. 뭐 다른 보험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미래에셋 클럽에 다 들어오세요. 천국보험에 여러분 다 들어오시고요. 이거보다 더 큰 투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고요. 우리가 잿더미 속에 전쟁 끝에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 가난한 속에서도 아이 많이 나가지고 일어난 거거든요. 사람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가 돼버렸으니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 그렇게 잘하던 전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면 그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집사님들 물론 지금도 더 나으셔야 되겠고 이제 아들, 딸들, 며느리들한테 아주 강하게 가르치십시오. 기본이 셋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오늘 열두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먼저 우리 젊은 분들 계시는데 그 오늘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를 셋 이상 낳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셋 이상 낳겠다고. 여기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손 들으시잖아요. 여기 없나요? 야, 저기, 예.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청년들이 좀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야곱의 축복을 늘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축복받았다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흘러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통해 열두 지파가 이 땅에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뭐 어른들 다 그렇게 열둘씩 낳고 하셨는데 우리 현대사회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셋, 넷 낳으시고요. 나머지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열두를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이 땅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이거보다 더 칭찬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자, 열두 지파 한번 우리가 도전합시다. 헌신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밤에 반드시 열두 지파를 이 땅에 남기겠습니다. 이 헌신과 결단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열두 지파, 열두 지파. 예. 지금 손드신 분들에게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들 하세요. 이렇게 낳는 미래의 세타라면 조금 손들고 이제 열두 지파 많이 드는데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이걸 차라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그냥 낳고 말지 그럴 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구름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빛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름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까마귀 인생이라고 불러요. 이 오감도에 나오는 까마귀가 눈이 없잖아요. 세조자에서 눈을 빼버렸는데 까마귀는 눈이 어두워서 그저 눈앞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죠. 일설에 의하면 까마귀들은 이제 먹을 것을 지푸라기 속에 감춰둬서 나중에 자기가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곧 까먹어서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딱 바라보고 감췄는데 구름이 흘러가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허망한 것들, 구름과 같은 것에 내 인생의 가치 판단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까마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눈이 밝아서 높이 떠서 멀리 내다보고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낚아챕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능력이고요. 생명과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 인생의 조감도가 아니라 오감도를 지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1990년대 초에 이제 연변 가게 돼 중국 가겠다고 하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일에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20년 후에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실상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문화명령, 우리의 직업,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퍼뜨리는 이 일과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보케이션과 미션이라는 이 두 양날개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이 서로 대치되고 다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제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장면하고 거의 똑같아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먼 길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사하라는 명령,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는 거죠. Do business until I come. 이것이 문화명령을 이렇게 종합한 것이다. 비즈니스라는 동사. 그렇다면 내 증인이 되라. Be witness. 이게 선교 명령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같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다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인데 결국은 무슨 장사를 하라는 것이냐. 생명 장사를 하라는 것이죠. 생명 장사.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직업을 통해서 너희들의 달란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이에요. 결국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가지로 압축해보면 결국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치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예수 십자가 이것은 결국은 자기 부인의 문제예요. Priority, 소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도 그것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재산,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까지도 너희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복음보다 더 너희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이 복음이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자기 부인의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나타나요. 코스트가 생깁니다. 희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되지 아니하면 그걸 결단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업 현장이 어떤 직업이 되든 마찬가지예요. 교육하시는 분,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 예를 들어 뭐 우리 교포들 중에는 세탁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어떤 직업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생명을 살리는 현장인가, 그 들어오는 그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명단을 적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간증을 듣습니다. 뭐 20, 30년 동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변화돼가지고 그 세탁소가 완전히 이제 선교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킹덤 비즈니스예요. 킹덤 비즈니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직업이 생명과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저 돈 버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it's your business.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가. 여러분 이상과 윤동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둘 다 비슷한 일제시대 때 감옥에도 갇히고 20대의 요절한 천재 시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윤동주의 시를 읽어보면요. 그 안에는 항상 생명의 힘이 있어요. 생명의 힘. 그래서 좌절하던 사람도 생명의 어떤 그런 기쁨을 다시 되찾는 그런 능력이 그의 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이상의 시와 소설을 읽어보다 보면 깊은 허무의 늪, 죽음의 그림자가 깔려 있어요. 이것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의 그런 차이예요. 똑같은 시인이라는 직업도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은 생명을 죽입니다. 이상이나 뭐 까미 이런 사람들의 문학 작품 너무 좋아하다 보면요, 자살의 영이 그들을 젊은 시절에 몰고 갈 수 있어요. 아, 두 번째 이제 코스트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치러야 할 그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이제 가르칠 때 이제 강의실에서 뭐 쓰던 강의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재료 물질의 세계가 결국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이제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 역학의 원리에 의하면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돌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그것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이게 빛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 한국 사회가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제시대 때, 아니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보면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시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로 내려가요. 그것이 완전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런 시간이나 물질과 나의 직업, 달란트,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들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빛이 돼서 방출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높아지려고, 더 움켜지려고 바둥바둥 되다 보니까 전혀 빛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받기만 하고 전혀 방출하지 않는 그 물체를 물리학에서 블랙홀, 흑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이나 교회가 빛을 받기만 하고 방출하지 아니하면 세상보다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생명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 선교적인 문화 명령으로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뭐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결국은 종합해 보면 온 세상에 내가 준 생명을 온 세상에 가득 채워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둥이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둥이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문둥이 시몬이 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도 들었고 어쩌면 이분이 자신의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초청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만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자기 친구들을 다 함께 초청을 했어요. 문둥이 시몬의 친구였으니까 다들 문둥이 같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시몬처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의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손님처럼 와서 또 누가 온다는데 한번 가서 드러나 보자 뭐 이렇게 호기심 반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아주 소중한 그 옥합을 이제 감추고 살금살금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뒤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머리 위에 부어버린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소위 식사하시다가 테러를 당하신 거죠. 테러를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도대체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막 그래서 막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또 그 중에 있는 아마 가롯 유다였을 텐데 한 제자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일이지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오히려 만류를 하시고요. 이 여인을 두둔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너희들은 내가 누누이 그동안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했건만 여전히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다투고 싸우거든요. 너희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그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미 그것을 알았고 나의 그 장사할 내 몸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이렇게 두둔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느냐? 가난한 자들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중에 돕고 싶으면 네 호주머니 털어서 도우면 되지. 왜 남이 지금 이렇게 부은 그 향유 갖고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전해라. 이게 거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서 기념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기념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저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성찬으로 사실 나가야 돼요. 우리 저는 개신교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 네,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인 옥합을 깬 이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가 합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온전한 복음을 지금 오늘 다 자세히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어린 양의 그 생명, 구원의 이 소식, 그것을 우리 것은 이제 우리가 거저 받는 은혜잖아요. 선물. 예수 십자가에는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의 문둥이들이 지금 뭐 아람 군대랑 싸워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구원 받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미 다 하셨어. 그냥 자기들은 그냥 선물로 받기만 한 것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구원론의 문제예요. 구원자.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린 그 구원자 예수가 다시 오실 유다의 사자 왕중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약화되어 있어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소위 예수쟁이 이야기는 들어도 크리스찬이 없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쟁이라 불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종말론적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가 아까워? 물질이? 내 생명이 아까워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가 구원론의 문제라면 그리스도는 교회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어린 양과 이 유다의 사자, 예수의 핏부림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선포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문둥이들이 두 번 뛰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수많은 동족들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두 번째 또 달려갔던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두 번 뛰는 것이에요. 두 번.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뛰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위험 부담을 갖고 있어요. 레디컬한 것입니다. 최근에 뭐 레디컬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참 오랜만에 참 귀한 책을 제가 저도 읽었는데, 그러나 아직 저는 그 레디컬이라는 그 책조차도 아직 다루지 못한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온전한 복음은 정말 레디컬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온전한 복음은 구원론과 교회론이 머징이 된 함께 다루어져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걸 소프트하게, 좀 소프트 랜딩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소설을 써야겠다. 소설을 써야겠다. 그래서 쓴 책이 이 띵동 박부장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론과 교회론을 함께 다루면서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만 읽으실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책 읽으시다 보면 이 책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12지파 선언 손 드셨잖아요. 12지파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선물도 해주시고요. 저는 저희가 이제 일하는 그 연변에 보면은 그 옆에 용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윤동주 시인의 그 시비가 있고, 이제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가보면 그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었던 규암 김야견 선생의 그 기념 패널이 있어요. 제가 이곳을 찾아갔을 때 처음 이 패널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 이 감동과 전율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 용정에서 정말 민족 교육자로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해서 많은 후합들을 키워내셨던 민족 지도자였었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 저희들에게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김야견 선생이 남기셨던 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또 무슨 유언을 남겨달란 말이냐?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이 말씀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게 소원이 있다면 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 유언 남기고 죽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유언이었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주년 기념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유언 남기고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진, 이게 이제 평양 가게 돼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자매가 지금 오늘 예배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우리 제 제자이면서 이제는 동역자인 우리 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제 연변과기대 이제 일회 졸업생으로서 이제 미국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이제 뉴욕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연변으로 돌아와서 후배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이제 평양가게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는 그런 자매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저희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이런 그 자기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진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아마 이 홍성사에서 그 책도 나왔는데, 최선수 장로님이라고 참 귀한 분이 그 토론토에서 이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 120여 명을 182명을 두 분을 이제 발굴해내서 그분들의 기념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한 캐나다 선교사 기념관을 만드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기념 오프닝 세리머니 때 참석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참 이 많은 분들의 그 발자취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구나. 뭐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길선주 장로님을 회심시켰던 게일 선교사.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토론토 대학에 잠시 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돼요. 토론토 대학 출신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닥터 하디, 원산 회계 운동 일으켰던 분, 또 이제 닥터 홀 그런 그 패밀리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북한 지역과 용정 이 만주 지방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그 분 중에 하나가 이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황해도 소래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사역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거구 2m가 되는 이 거구의 몸으로 참 조선 사람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온돌방에서 자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일기 쓰신 거에 보면은 막 이제 침대 생활하던 분이 이제 지글지글 끓는 그 온돌방에서 고문당하는 것처럼 매일 자니까 고생을 하신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박사님의 이제 사모님이 가끔 제물포항에 이제 배가 들어오면 서양 음식들이 잔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보자기를 싸서 하인을 시켜서 맥켄지 선교사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분이 이걸 받아들고 결국 이 보자기를 풀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서양 음식이. 근데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풀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푸는 순간 내 마음이 약해져서 향수병에 걸려서 주께서 주신 내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냥 조선 사람에게 줘버려요. 결국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천국으로 가시는데 그런 수많은 분들의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을 그 터전 위에 지금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런 복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만, 내 가정만, 우리 민족만 붙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이 다이내믹스,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것은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거침없이. 내 주변을 위해서, 내 민족 가운데 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과 이스라엘, 아니 온 이 피조세계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흘러가야죠. 왜 우리가 참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깨지 못한 그 옥합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혹시 감춰놓은 그 옥합들 없으십니까? 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과 직업과 혹은 뭐 학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 목숨?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값을 치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과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복음을 들었는데 정확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한 것이 아니라 마치 동거한 것처럼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으나 이 사람들은 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남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거하는 관계였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지만 그저 예수님과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직 성립이 안 된 그런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반드시 나오십시오. 그 문둥이 생활을 이제 청산하셔야 돼요. 주님의 내미시는 그 손을 이제 붙드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찍힌 그 피도장, 못자국이 여러분 손에 나야 돼요. 그것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 문둥이 생활 청산하실 분 있으시면 반드시 나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또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의 신부로 거듭났던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제가 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제대로 한번 담대히 전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제 인생에서 제가 감추고 있던 그것들을 내어놓겠습니다. 그 옥합을 깨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 내 존재를 드려 주님의 그 상처 입은 그 몸 위에,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나오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문둥이 거지였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옥합을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내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저분의 상처난 그 몸 위에 우리의 옥합을 깨서 부어드려야 돼요. 저 상처난 예수님의 그 몸에는요, 회복되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 민족들이 들어있어요. 북한뿐만 아니라 아프간, 이라크, 캄보디아, 아이티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몸이 회복되고 완성되어야지 그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상처난 몸 위에 내가 이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하나 된 예수님과 한 몸 된 부부라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우리 향유를 붓는 그 순간 내가 그 향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북경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산속에서 우리 조선족들을 위한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왔는데 거기서 정말 제 이제 대학 시절 이제 술친구였던 이제 그 한 우리 면병가대 교수로 또 사역했던 한 친구가 지금 중국의 어떤 깊은 곳에서 이제 한족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최근 한 4년, 5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부부가 들어가가지고 그 한족들만 사는 한 도시를 변화시켰는데 그 작은 성경 공부 모임, 가정교회 모임이 퍼져나가서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수천 명의 그런 한족들이 그 도시의 엘리트들과 심지어는 뭐 많은 공산당원까지 다 예수 믿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참 놀라웠었는데 요번에 그 간증을 듣는 동안에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어요. 그 부부가 정말 처음에 한 10명 되는 그 한족들을 붙들고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양육하던 그 시절에 그 중학교 되던 그 둘째 그 아들이 학교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이 두개골과 이 광대뼈가 다 함몰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그 순간 한국으로 이제 그걸 태워 가져와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형제가 그 아들을 그 이제 아내만 보내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말씀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족들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일 같이 오던 부부가 이제 혼자 오니까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한족들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구나. 그 순간이 사실은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승부가 나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승부가 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드릴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문, 이 대적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할 그 값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고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드릴 텐데요. 먼저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아버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복음을 들었는데 주님, 저는 여전히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히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저 동거녀처럼 살아온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확실하게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세요. 이 문둥이 생활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실 분 있으시면 혹시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손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잡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 그 못자국이, 핏자국이 새겨질 것입니다. 주께서 그 손을 보셨어요. 예,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정말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전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정말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것을 위해 제가 가진 것, 제가 감추었던 그 옥합을 이제 깨뜨리겠습니다. 그 옥합을 깨서 당신의 상처난 그 몸 위에, 머리 위에 부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저의 직업과 저의 물질과 시간과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귀한 손을 보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이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품어 안으시고 이제 저들의 그 손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새겨졌사오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사오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뭇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만져주세요.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당신 앞에 자신의 이제 인생을 드려서 그 옥합을 깨기로 결단한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내 주변과 내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그 권능의 그 말씀의 권능 정말 복음의 권능을 더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교회 정말 주님의 그 피의 제단 위에 세워진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이 속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들을 통해서 12지파들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질 때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행동이 내 유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깊은 정말 믿음의 장수들, 용장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그 자녀들과 정말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심을 기억하며 더 이상 구름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리의 태양이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킹덤 비즈니스로 가꾸어 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정진호 교수님의 가정과 사역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